오늘 설교 제목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남편의 동생이 형수에 대한 시동생의 의무를 다할지니라. 오늘 신명기 25장 말씀은 모세가 요단강 동편 모아평야에 집결해 있는 출애굽 2세대에게 한 설교의 일부입니다.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한 설교의 일부입니다. 오늘 5절부터 10절 말씀은 특별히 남편을 잃은 아내는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에 관한 규례입니다. 5절을 같이 보시면 형제가 함께 사는데 말씀합니다. 형제가 같은 지붕 밑에 같은 울타리 안에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결혼한 형이 아들이 없어 죽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남편의 집을 떠나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같은 집에 살던 남편의 동생이 형수와 동침하라고 합니다. 그녀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녀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 행할 것이니라. 시동생의 의무를 행할 것이니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남편의 형제 가운데 하나가 라고 하지 않고 그저 남편의 형제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두 형제가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의 형제는 당연히 남편의 형이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동생일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이가 많은 형을 놔두고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동생입니다. 6절을 보면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라고 합니다. 시동생이 형수에게 낳아준 첫 번째 아들이 형의 이름을 계승하게 하라.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서 형의 가문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지워지지 않게 할지니라. 물론 형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으면 형의 땅도 시족의 땅으로 귀속되지 않고 가족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시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가서 장로들에게 말할지니라. 성문으로 가라고 하는 이유는 성문에서 장로들이 모여서 각종 백성들의 민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알리라고 합니다. 너 결혼의 문제, 가정의 문제 혼자 갖고 있지 말고 공동체에 알리라. 뭐라고 장로들에게 말하라고 하는가? 내 남편의 형제가 자기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시동생이 형의 가문 잊기를 원치 아니해서 시동생의 의무를 이행하려고 하지 않나이다. 나와 결혼하려고 하지 않나이다. 8절을 보면 그러면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요, 시동생을 소환해서 설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녀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거든, 계속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형수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말하라고 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라고 하는가? 자기 형제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지니라. 형에게 아들을 낳아주어서 형의 가문 세우기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선언하라고 말씀합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집의 이름은 신을 벗기운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고 합니다. 그 성읍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으로 부족해서 신발을 벗기운 자의 집안이라는 수치스러운 타이틀이 자자손손으로 이 집안에 쫓아다니게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규례는 수혼법이라고 불리는 규례입니다. 수, 형수와 죄수, 형수나 재수와 혼, 혼인하는 법. 영어 표현으로는 levirate marriage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lever 하면은 남편의 남자 형제를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아주번이나 시동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여기 수혼법은 오늘날 당시와는 완전히 다른 문화와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고 완전히 다른 결혼 제도화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해괴망측하고 변태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문화를 알고 시대 상황을 알면 참 좋은 법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시 중동 문화에서 여자가 남편에게 자식을 낳아주지 못하는 것은 큰 수치였습니다. 특별히 아들을 낳아주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지옥이었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된 여인에게 아들도 없다는 것은 곧 농사지을 노동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고 그것은 곧 지속적인 가난에 시달리는 것 그리고 고통스러운 노후를 맞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가난해서 자신을 노예로 팔아야 하고 심지어는 창기가 되는 것까지 의미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식이 없는 것은 치명적인 수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부부 아담과 이브에게 하신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가장 큰 축복은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도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다하게 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기에 자식이 없이 죽은 사람의 동생의 가장 큰 의무 가운데 하나는 형수에게 아들을 낳아주어서 형의 가문이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수혼법, 참 좋은 법이었습니다. 이 법이 있기에 죽어가는 남편은 과부가 된 아내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평강 가운데 죽을 수 있었습니다. 이 법이 있기에 과부가 된 여자는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됐고 시동생이 자기와 결혼하기를 거부할 경우 오명을 쓰지 않고 집안 밖에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있기에 시동생이 낳아준 아들은 죽은 남편의 이름을 잊고 가문의 재산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죽은 후 시동생과 결혼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아브라함의 배다른 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똑같지만은 엄마가 다른 동생입니다. 또한 야곱은 사촌 여동생을 둘이나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도 아랍권에서는 사촌 여동생을 아내로 취하는 것이 아주 흔합니다. 그것을 사촌 여동생들은 좋아하고 선호합니다. 왜? 자기 사촌 오빠하고 결혼하면 이혼당할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구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수혼법은 하나님이 주신 규례 가운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규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서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혼법에 관한 규례는 오늘 신명기 말씀에 처음 나오는 규례이지만은 수혼법의 관습은 400년 전 족장시대에 이미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8장을 보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엘과 오난을 낳습니다. 그리고 맏아들 엘에게 역시 가나안 여자 다말을 취해서 아내로 얻어줍니다. 그런데 장자 엘이 곧 하나님께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죽이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말합니다. 네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네 형을 위해서 후손을 낳아주라. 오나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형수와 동침하지만은 그래서 낳을 아이가 자기 아이가 되지 않을 것을 알기에 땅에다 설정합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일어난 비극을 잘 압니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유다의 두 아들을 모두 죽이신 겁니다. 오늘 신명기를 보면 수혼법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단지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창세기 족장 시대에는 죽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서 과부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잘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수혼법은 족장시대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한참 후 사사시대에도 시행되었는데 그 적용 범위가 더 넓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룻기 3, 4장을 보면 보아스는 룻의 죽은 남편의 친형제가 아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가족의 친족으로서 과부로서 자식이 없는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수혼법은 가족의 상황과 또 로컬 시족의 법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영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아스가 과부 룻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아주었는지 잘 압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은 말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 다음에 한 10여 절 내려가서 마지막 16절을 보면 다윗의 후손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낳으니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수혼법에 따라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겁니다. 수혼법은 또 다른 의미에서 참 좋은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법은 선한 법입니다. 구약의 모든 법도 선한 법입니다. 그 시대 그 문화 사람들에게 좋은 법이었습니다. 수혼법도 좋은 법이었습니다. 아들이 없이 죽은 형이나 동생을 위해서 형수나 제수와 결혼하는 것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들 없이 과부된 형수나 제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주지 않는 것, 그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했는가?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정도로 악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충격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수혼법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이 수혼법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원칙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오늘 수혼법과 같은 구약의 규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물론 구약을 잘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구약에서 수없이 선포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모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나 구약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개혁주의 교회 목사님, 위대한 뛰어난 목사님, 성경으로부터 수백 편 이상 설교를 하신 목사님 레위기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다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처음서부터 끝까지 우리가 불경건하게 사는 모습, 부정하게 사는 모습을 하나하나 다 나열하면서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라고 촉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 교회 와서 나의 상처 치유해달라, 나의 어려움 위로해달라, 나의 소원 이루어달라 하는 얘기 들으려고 오지 너 잘못됐다 고치라 하는 얘기 들으러 오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모두 자세히 보아야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후속의 하나님이다. 여기 후속이라는 단어, 영어 성경은 redeem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 히브리어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몇 단어는 아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 한 단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어, 샬롬. 이것은 우리말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말로 표현하려면 수없이 길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단어,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무르다, 되찾다, 구속하다, 속량하다, 갚아주다,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원어 고엘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말을 하라고 하셨는가? 우리 출애굽기 6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여기 너희를 구속하리라 할 때 그 고엘과 같은 어근의 말입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한마디로 나 여호와는 구속자시다라는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편팔과 그리고 큰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건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또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구속자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주는 모든 계명들을 들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후 십계명에 대한 세부 규례를 주시는데 유대인들이 지어보니까 613개라고 하는데 그 규례들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앞에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속한 여호와니라. 그러니 이 얘기도 들으라. 하나님이 구속자시라 하는 진리는 모세오경에서 수백 번 선포하는 진리일 뿐만 아니라 선지서에서도 수십 번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이사야서 41장을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계속 구속자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같은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거민으로 불안케 하리라. 시편 기자들은 수도 없이 이 구속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또 다른 시편 기자는 내 영혼에 가까이 하사 나를 구속하시며 내 원수를 인하여 나를 속량하소서. 또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구속자 하나님을 기억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100% 거저주시는 은혜로 구속하셔서 자신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 여호수아서 표현을 빌리면은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땅을 주시고 건축하지 않은 성읍에 거하게 하시고 심지도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구속의 하나님이신 것을 수없이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도 구속자의 삶을 살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두 가지 제도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제도는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 어려움에 처한 친척들을 돌아보는 제도입니다. 친척들을 구속하는, 그들을 갚아주고 송량하고 구원하는 제도입니다. 가난한 친척이 남에게 땅을 팔았으면 그 땅을 사주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25장을 보면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다 내 땅에서 나그네와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거하기 때문이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난한 친척이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되었으면은 그도 되찾아주라고 하십니다.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은 가난하게 되므로 너희 중에 우거하는 그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에 하나가 속하거나 형제가 없으면은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삼촌 사촌도 없으면은 그 근족 중에 누구라도 속할지니라 말씀합니다. 가까운 친척의 빚을 대신 또한 갚아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척이 살해당했으면은 그 원수를 갚아주라고 하십니다.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가까운 친척이 쫓아가서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까운 친척이 가난해서 땅을 팔고 그 다음에는 몸을 팔고 빚을 졌을 때 되찾아주라고 하십니다. 구속해주라고.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을 때 그 원수도 갚아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너희는 가까운 친척이 어떠한 종류건 어려움을 당하면 구제해 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 말씀합니다. 구속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도 구속자의 삶을 살라고 주신 두 번째 제도는 수혼법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의 구체적인 규례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네 형이 죽으면 형수에게 들어가서 애를 낳아줌으로써 형의 라인이 끊기지 않게 하고 형수가 가난에 빠지고 노예로 몸을 팔고 극한 상황에서는 장녀가 되는 것을 막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법을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 무엇이기 이전에 구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서로를 구속해주는 삶을 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남을 구속하는 삶은 먼저 가족 안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피부치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 돌아보지 않습니다. 또한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웃의 육적인 어려움을 구원해 주는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별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최소한 구약시대 때에는 헬라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몸과 영혼은 별개라고 보지를 않았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몸과 영혼은 별개라고 봤기 때문에 죽은 후에 몸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하지만은 육신은 다 썩어서 없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쾌락주의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태동한 이후에 기독교는 즉시 성 오거스틴 때부터 시작을 해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관념적인 기독교가 됐습니다. 영혼 구원과 육신의 구원은 별개로 보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주류교단 크리스천들을 보면은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하면서 영혼 구원의 이빨은 메시지는 잘 전하지만은 그 사람의 육신의 어려움 그것은 보고 방관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히브리 백성들에게 오늘날은 히브리 백성도 다 타락해서 헬라 백성이 되었지만은 원래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영혼과 육신은 늘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웃의 육신 구원하는 것 영혼 구원과 별개가 아니었기에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육신을 사랑했습니다. 구약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영원 불변한 진리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시대착오적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대로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도 예외 없이 구약의 수혼법에 관한 말씀을 포함해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 주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날 최소한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속에서는 누구도 형수와 죄수와 결혼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수혼법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지금도 100% 유효합니다. 형수나 죄수가 자녀가 없이 과부가 되었으면은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서건 재혼하지 않았거나 재혼하지 못했으면은 그런데 그 형수가 어떠한 종류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은 돌보아 주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너에게 있다 하고 말씀합니다. 왜? 남에게 시집 갔으면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지만은 시집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삽니다. 더 중요하게는 내 생각만 하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법을 주셨는지 그 뜻을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오난을 죽이셨습니까? 오난은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말씀 바로 자신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하늘의 별과 같이 땅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은 그 축복은 그 의무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감수해야 할 손해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애를 기껏 낳아서 키워줘 봐야 걔는 형의 아들이 되고 따라서 형의 땅을 기경할 것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잘못해갖고 애를 더 이상 낳지 못하면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일흔 번씩 일곱 번씩이나 무한정 용서해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다. 참 무서운 하나님이시다고 하십니다. 왜? 과부가 된 아들이 없는 형수와 결혼하지 않았다고 그를 죽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 과부가 된 형수도 다른 사람과 재혼하지 않는 한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참 드뭅니다. 그러기에 내 자식에게 쓸 돈은 늘 있지만은 형수의 생계를 도와줄 돈은 늘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고액 과외를 시키고 오만 가지를 다하지만은 그러나 형수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형수는 고사하고 심지어는 같은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나온 형이나 동생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살기 어려워서 육신의 형제를 돕지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악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천지 차이로 다른 것을 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건 특별히 피붙이 이웃인 나의 가족, 가까운 친척 돌아보는 것 이것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옵션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을 때 조건을 붙이셨는데 그 조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족 생활은 사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은 곧 하나님 나라의 한 단위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가족의 어려운 일, 분란이 일어나면은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성문 장로들은 그러면 문제 당사자들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설득했습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 공동체에서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했습니다.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는 신발 벗기운 자의 집안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양심이 깨끗한 사람들은 이 수치당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의 공통적인 문제, 교회와 나의 가정은 별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가정의 삶은 이거는 사적인 삶이다. private life다. 어느 누구도 터치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 늘 얘기합니다마는 주님을 내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결정이지만은 개인적인 결정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 공동체의 일부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는 나의 사적인 삶이 없어져 버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사적인 삶은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원컨 원치 않건 교회 리더들의 말을 들어야 하고 나중 들어온 사람들에게 말을 해줘야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결혼식 할 때는 모든 크리스천들 교회에서 예식을 하고 목사에게 주례를 부탁하고 엄숙한 선서를 합니다. 그러나 결혼 후 문제가 생기면은 목사나 교회에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가 보다 못해서 왜? 자기가 줄에 섰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줄에 서갖고 왔으면 얘기를 안 하겠지만은 자기가 줄에 섰기 때문에 책임감에서 얘기를 해주면은 들으려고 하지를 않고 싫어하고, 그동안은 결혼기념일에 꼭 나한테 전화를 해갖고 아니면 찾아오든지 해갖고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고해라. 그 보고를 잘 하다가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해주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연락이 없습니다. 인간이 그래요. 우리 속된 표현으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늘 다릅니다. 수 틀리면은 어떤 권위자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 제발 들으시고 머리에만 새기지 마시고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는 가슴판에 새기시고 순종하시라고. 왜냐하면 저는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옮기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경우에 받을 축복에 대해서는 14절에 걸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경우에 받을 저주에 대해서는 무려 54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얼마나 저주 말씀하실 게 많은지 54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신약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 사랑할 수 없다고. 따라서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 전에 나와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노래하지 말라 하는 얘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가 된 자기 친척, 형수나 제수를 포함해서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버린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안 믿는 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사랑의 하나님 좋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많은 고백 다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또 한 가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속자 하나님이시라. Redeemer 하나님이시라. 고엘의 하나님이시라. 따라서 우리는 구속자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다른 모든 것 하기 이전에 고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내 피붙이 가족서부터, 내 믿음의 공동체서부터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해야 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 엉뚱한 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뛴다고 합니다. 저희가 늘 보는 말씀입니다만은 제발 주님을 위해서 뛰려고 하는 날개를 접고 이제는 가정에서부터 가까운 친척들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과부가 되고 자녀가 없는 우리 성도들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딴 데서 빛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는 곳,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친척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매주 두 번 이상 만나는 구역 예배와 주일 예배에서 만나는 구역 식구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제는 나 중심으로 나 우선적으로 사는 삶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이 나와 내 남편과 내 자녀들에게 고정되어 있는데 이제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밖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친척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교회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혹시 먹고 사는데 어려운 사람은 없는가, 혹시 빛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혹시 날품팔이로 억울함 당하는 사람은 없는가. 앞으로는 우리 모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슴판에 새기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한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자원들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친족들과 함께 나누고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듯이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모두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